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반군이 정부군 장악 지역에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정부군이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간 충돌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군 세력들은 지난달 29일 밤 북서부에 공격을 가해 알레포, 이들리브 일대를 점령했으며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합동 공습을 가해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야권이 운영하는 단체가 오늘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군 소식통을 인용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알레포 일대에 반군 진압을 공언한 가운데 시리아와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공습에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며칠간 진행된 반군의 공격은 2020년 양측 간 휴전 이후 가장 대담한 공격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1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시리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에 의한 사태 완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가운데 유엔은 어제 국경 지역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에 대한 주요 인도주의 지원 경로 중 하나인 남부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한 구호물자의 전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무장갱단들이 구호트럭을 대규모로 강탈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호물자의 반입을 관리 및 통제하는 이스라엘이 이 물품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지도부는 이날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안보 관리들과 휴전 관련 대화를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 협상과 관련한 내각 안보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차기 행정부에 아랍 중동 선임보좌관의 마사드 블로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마사드는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뛰어난 법조인이자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블로스 변호사가 뛰어난 협상가로 중동의 평화를 변함없이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로스 변호사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딸 티파니 트럼프의 시아버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보장을 전제로 한 러시아와의 휴전협상 용의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보도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에 강제합병당한 크림반도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빼앗긴 동부 접경지 일부를 무력 탈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우리 군은 그렇게 할 힘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토 가입이 확실해진 뒤에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에 대한 반환 등을 통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신속한 나토 가입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의 페트리우카와 일린카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3개국 순방 중 하와이를 경유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어제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지난달 30일 하와이에 도착한 라이 총통은 이날 통화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고 AP통신이 카렌과 총통실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태평양 도서국 중 타이완과 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12개 나라 중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 방문에 앞서 하와이를 경유했습니다. 한편 라이 총통의 이번 하와이 경유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엄중한 항의를 표하면서 미국과 타이완 간의 공식 교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 카보베르데와 앙골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각으로 어제 늦은 시각 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으며 오늘 오전 서아프리카 국가 카보베르데에 들러 율리시스 코레이아 에실바 총리와 회담한 뒤 앙골라로 향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미국의 자금이 투자된 앙골라 주요 철도 건설 계획 점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콩고 민주공화국과 이 철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과 관련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 EU는 핵과 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비나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대체로 약간 강해집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접견하는 등의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러우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북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서방의 양국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등의 다목적 행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평양을 찾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군대, 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이 키이우 당국, 즉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두둔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국방 분야와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양국의 주권과 안전이 그리고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문제들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두 나라 관계를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보다 활력 있게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전했고 특히 내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초대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의 방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층 격화된 가운데 이뤄진 거 아닙니까? 이미 파병까지 한 북한과 이번에 어떤 합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과 러시아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의 만남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군사협력 관련 합의는 물론 파병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영토 완정 정책에 대한 북한 군대의 지지 입장과 군사 분야 관계 발전을 언급한 만큼 벨로소프 장관 방북 기간 추가 무기와 병력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가 제공 등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러시아 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추가적인 지원 문제, 당연히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러시아의 대북 지원, 이게 뭐 직접적으로 얼마나 전략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들을 또는 그 관련된 기술을 주고 있는지 여전히 좀 확인 필요하고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작은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을 지닐 수 있는 기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방공, 대공 무기를 넘어서는 기술 협력 가능성을 같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벨로소프 장관과 함께 평양을 찾은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방산 획득 담당 차관이라며 재래식 무기와 탄약에 이어 최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을 지원받은 러시아는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노후화된 무기체계 현대화와 전투기 지원 등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벨로소프 장관이 이번에는 북한군을 정승절에 초대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두진호 박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는 러시아 동맹국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전까지 한 북한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승절 자체가 이제 아마 글로벌 사우스 국가 정상들이 엄청 집결을 할 텐데 줄 서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네달 정도 지난 시기라서 이 80주년 행사가 굉장히 규모 있게 치를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 판에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그 자체로 전략적 지위가 상승되는 거고 다자무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옛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은 다양한 러시아 군 부대와 무기를 선보이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내년 전승절 행사에 대해 역대 최대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러시아는 옛소련군 군사안보 협의체인 집단안보 조약기구 회원국과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필요성이 커졌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 태도로 나설지 여부를 지켜보겠지만,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면서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러우 전쟁의 전황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종전협상 진행 여부 등이 김 위원장의 방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에 이 벨로소프 장관의 방북 메시지,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벨로소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벨로소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양국의 방위력 강화와 안전보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관계가 지역 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로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유럽과 한반도를 연계해 두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찾겠다는 의도를 담은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그 일환으로 북러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러의 연합훈련이라든가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미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결국 북러 동맹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이런 압박 카드로 그런 부분들이 좀 교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아직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벨로소프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까요?
벨로소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비록 1박 2일로 짧았지만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벨로소프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지난달 29일 평양에 도착해 노광철 국방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한 환영 공연과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튿날인 30일엔 1945년 북한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전사한 소련 병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해방탑과 김일성 주석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과 참전 사실을 공식화하면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 당국이 러우 전쟁을 미국과 추종 세력에 맞선 반제 계급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광철 국방상은 연회에서 반제 자주를 위한 공동전선의 한 전후에서 날로 굳건해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를 강조했다며 군사동맹 수준의 대러 관계를 주민들에게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독립국가론을 요새 얘기하면서 그런 계급 투쟁론을 다시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통합시키고 전쟁에 참전하는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럴 거예요.
벨로소프 장관은 30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노광철 국방상과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의 환송을 받으며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9일 러시아 국방장관의 북한 공식 방문과 관련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이 요청해 불법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동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벨로소프 장관은 평양 도착 후 곧바로 노강철 북한 국방상과 회담을 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 관계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군사 분야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의 이번 방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 EU는 핵과 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북한군을 러시아에서 철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29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는 물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 등 무기와 병력을 제공받는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해 양자 회담에서 군사협력의 신속한 확대 방침을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비확산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될 불법 무기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특수부대를 파병해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러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직접 벨로우소프 장관을 영접하는 등 대규모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벨로소프 장관은 평양 도착 후 곧바로 노 국방상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 관계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군사 분야 전략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국방상은 이번 벨로우소프 장관의 공식 방문이 양국 국방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건설적 제안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벨로우소프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노 국방상 외에도 북한의 여러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유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EU의 대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지휘관으로 알려진 김영복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제재 대상 지정 배경에 대한 VOA의 질문에 향후 제재에 대해 추측하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진다고 밝혀 향후 발표될 제재안에 모든 회원국의 공통된 입장이 반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관련 뉴스를 다루는 언론 매체 EU 옵사원은 27일 EU가 곧 발표한 대러 제재안 초안에 북한군 파병 지휘관으로 알려진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총참모장이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소 7차례 공개석상에 동행하는 등 북한군 내에서 위상이 높은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8일 김 부총참모장의 러시아 파견을 공식 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 책임자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도 러시아에 미사일을 지원한 혐의로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도 큰 함의가 있다면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We have to watch and see what will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최근 VOA에 러시아가 이미 북한에 무기 지원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병력 파견으로 이보다 더 큰 대가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라며 러시아가 관련 지원에 나선다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1월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의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약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유럽의 대표적인 반러 국가인 리투아니아가 28일 만인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더욱 격화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실은 이날 캐스투티스 부디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을 최근 방한을 계기로 북러협력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안보 모두의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탄약 및 탄도미사일 수백만 발을 공급해 유럽 한가운데서 주요 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약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대북 대러 제재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하고 제재 우회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경제 및 개인 제재 모두에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캐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을 만났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실은 27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를 내고 부드리스 보좌관이 이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리투아니아의 중요한 동반자 중 하나라며 현재 지정학적 현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서로 연결된 만큼 정치와 안보, 경제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 실장이 면담 자리에서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을 참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최초 방문한 이래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드리스 보좌관은 이에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보, 국방, 방산, 사이버, 글로벌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신 실장과 부드리스 보좌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지난 1991년 수교했지만 각국에 서로 대사관을 두지 않다가 지난 2021년 10월 리투아니아가 먼저 서울에 상주 공관을 열었습니다. 한국도 현재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사관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유럽과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 연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등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북유럽 및 발트에 연한 국가들이 최근 정상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7일 회의 뒤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군도 개입하고 있다면서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폴란드 정상들이 만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is now escalating its war on Ukraine, now involving also North Korean soldiers. That is the geopolitical context.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한 북한의 조력 등 유럽을 향한 안보 위협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유럽과 발트 연안 국가들은 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a world with North Korean soldiers in Europe, with more and more close ties between Russia, North Korea, Iran.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에 북한군이 있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그리고 불행하게도 중국이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훨씬 더 강한 유럽과 유럽연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안전을 위해 맞서고 반격하는 것이 유럽 대서양 국가들이 함께 이행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발트 국가 정상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과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행위의 증가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세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행동에 맞서고 대응할 뿐 아니라 침략 범죄에 대한 러시아의 완전한 국제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동맹국들과 함께 재래식 공격은 물론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억지력과 복원력, 방어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침략을 가능하게 해 유럽의 공동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유럽 발틱 정상회의는 북유럽 5개 나라와 발트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특정한 필요나 국제 정세 변화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2022년과 올해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마련과 참여국들의 안보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폴란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합의 문서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내 양국 협력을 포함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휴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판문점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당시 유엔군 측은 스웨덴과 스위스, 중국과 북한 측은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지정했고 현재는 스웨덴과 스위스, 폴란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정전협정문 41조에 따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과 감시, 시찰 및 조사를 집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매년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며 해양에서 벌이는 불법 선박 활동이 증가하는 데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모든 나라에 위협을 가한다며 국제사회에 집단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노시장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성명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 28일자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그림자 선단의 활동 증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환경과 해양 안전, 국제 무역 및 안보, 해양법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제재를 우회하고 안전 또는 환경 규정을 무시하며 보험 비용을 회피하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나 독자 제재 우회 등 기타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관여하기 위한 불법 활동들에 연루된 가운데 그러한 그림자 선단이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림자 선단이 해양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해사기구 IMO의 관련 결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노 기자 궁금한 것이 그림자 선단이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국제사회 주류인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정유회사와 보험업계 등과는 전혀 거래를 하지 않고요. 국제 제재 대상국들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 등을 말합니다. 제재 회피나 안전 또는 환경 규정 회피 등 기타 불법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박들은 선박 명도 가리고 선박의 실소유주도 감추면서 활동을 벌이는데요. 서방 국가들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자 선단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 2024년 초 기준으로 600여 척의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자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사인 소브콤 플로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조선 14척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네. 또 올 들어서는 북한도 유조선의 활동을 크게 늘린 정황도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3척이 공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V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를 살펴본 결과 북한 유조선인 안산 1호와 월봉산호는 현지 시각 11월 9일 새벽 3시경 일본 시마네현 북부 해상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유정 2호는 11월 7일 새벽 4시경 이 지점을 통과한 뒤에 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천마산호가 지난 10월 20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습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6월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포착되는가 하면 11월에는 중국 근해에서 적어도 두 차례 발견이 돼서요.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리를 전달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북러 간의 이런 불법 활동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도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미 국무부는 VOA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불법으로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러시아 항구에서 포착된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3척을 지목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유조선 금진강 3호, 안산 1호, 천마산호 등 3척을 언급하며 정제유 이전에 관여한 이들 선박은 이미 유엔에 의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들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이들 중 안산 1호와 천마산호 두 척은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라며 이 선박으로 유리를 옮기는 것은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북러 간의 이런 움직임은 또 최근 북러 간의 군사 밀착이 강화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더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 지원은 물론 병력 파견까지도 나선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군사 협력을 넘어서 불법적인 경제 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가 북한과 러시아 간 그림자 선단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 관련해서 내용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의향을 나타낸 가운데 조너선 캐벌리 미국 해군전쟁대학 전략 작전 교수가 우선 함정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과학자도 겸임하고 있는 캐벌리 교수는 미국이 국내 조선소에 대한 한국 등 외국의 직접 투자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캐벌리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캐벌리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확대에 맞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So it is true that the United States Navy is struggling to build any
미 해군이 모든 종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 정해진 시간과 예산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 해군은 핵잠수함 인프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와 지원의 최우선 순위는 핵잠수함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보다는 오커스 안보 동맹국들이 더 중요한 기여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선박 건조 관행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한국의 선박 건조 경쟁력과 현대화 수준, 정보화 수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군용 조선 인프라가 확실히 낙후돼 있고 상업용 조선 인프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죠. 향후 동맹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해군 함정 등 선박을 건조하는 역량을 미국 외 지역에서 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미국은 국내 선박 건조 인프라에 대한 외국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 지난 7월 미국이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쇄빙선 건조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캐벌리 교수님, 미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역량과 해군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to compare the two countries and all depends on what missions you are thinking about. Right now it's safe to say that bo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두 나라를 비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현재 중국과 미국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해군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해에서 후티 반군에 대항하고 그곳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고 대선과 취임식 사이에 인도태평양에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대양 해군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주로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 초점을 맞춘 지역 작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전 범위가 점점 바깥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은 현재 지역 해군에 속하며 대부분의 함정은 그 임무를 염두에 두고 건조됐습니다. 중국의 구축함과 순양함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보다 최신형이죠. 중국은 또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고 수륙 양용 함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투자에 있어 인민해방군 해군은 우선순위가 낮을 것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상선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양 해군을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캐벌리 교수님, 조선업 분야 미국의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Both countries. Industries and leadership have similar goals right now, but perhaps their longer-term goals.
우선 미국과 한국의 산업과 정부가 현재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대단한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에 해군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전장에서 유지 보수, 수리,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한국과 미국이 매우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며 앞으로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해외에 배치된 함대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전략적으로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또 미국은 상업용 선박 건조 산업에 대한 한국 등의 투자를 원합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미국 해군 조선업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한반도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일이겠죠.
한국의 한화오션이 올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업체도 현재 미국 위스콘신에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That is certainly possible. Again, I want to make very clear. First of all, the Philly shipyard is primarily for commercial shipbuilding. The idea that South Korea
확실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필리 조선소는 주로 상업용 선박을 건조하는 곳이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해군 함정 건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미 해군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소에서 직접 투자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군 조선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미국 본토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민감한 기술을 다루기 때문인가요?
I don't want to overstate the technological sensitivity. If you think about the most recent cruiser, the KDX3.
기술적 민감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최신 이지스함 KDX3를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이 건조하고 있는 순양함급은 전투 시스템 전체가 미국산입니다. 배에 동력을 공급하고 터빈을 구동하는 엔진도 미국산이죠. 한국형 해군의 상당 부분이 미국 기술에서 나오고 있고 이미 미한 간 많은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선박 건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며 미국은 상선과 해군 함정 건조 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캐벌리 교수님, 일본은 미국의 조선업 협력 파트너로서 어떤가요?
They both build really good ships, and that's about it. I would say that Japan is focused more.
일본과 한국은 둘 다 정말 좋은 배를 만들지만 공통점은 그게 다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3국 간 작전을 생각할 때 한국과 미국은 북한 우발 상황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과 미국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더 넓은 범위의 작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의 라이선스를 받아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삼축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미국이 현재 영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솔직히 일본이 한국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국은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려 할 때 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벌리 교수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한 동맹관계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이 관계 강화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It is very hard at this early stage to make predictions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priorities for anything, much less national security.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가 방위무역을 선호했으며 미 해군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고려할 때 1기 정부와 2기 정부 사이에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함정 유지와 보수, 정비, 미국 조선소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에 있어서 말이죠. 트럼프 1기 정부 말기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 해군을 위해 더 많은 함정을 건조하기를 매우 원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트럼프 2기 정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일자리 창출의 한 방법으로 방산 수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기꺼이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양 협력은 미한 관계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해군 전쟁대학의 조너선 캐벌리 교수로부터 선박 건조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올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인 네덜란드와 독일 해군이 한국을 인태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 안보 수호의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해군이 29일 지난 6월 태평양 아처 임무에 트롬프 호위함이 전개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영내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려는 네덜란드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공보실은 한국 해군과의 훈련 성과와 관련한 BOA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자유무역 항로를 보호하고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의 수로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인도태평양의 안정은 유럽과 세계안보 모두의 필수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연합훈련 활동들은 총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우선순위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왕립해군 소속 방공호위함 트롬프함은 지난 6월 1일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우호증진 및 군사협력 강화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함정의 부산 방문은 2021년 이후 3년 만으로 당시 한국 해군작전사령부는 트럼프함과 전술, 기동 등 연합협력훈련을 진행하며 양국 해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한국 해군 2함대와 연합협력훈련을 벌인 독일 해군은 앞서 지난 22일 BOA와 관련 논평 요청에 훈련 목적과 성과에 대한 설명 대신 독일 해군 함정이 인천 입항 전 유엔의 대북무기 금수 조치 감시를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핵심 가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정치, 비즈니스, 과학, 시민사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안보정책 분야에서도 신뢰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존중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는 앞서 지난 9월 6일 독일 해군 호위함 바덴비르템 베르크함과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협력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훈련은 한국과 독일 해군의 상호 이해도 향상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부산 해상에서 한국과 또 다른 연합협력훈련을 펼친 프랑스 해군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프랑스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함과 한국 구축함 최영함의 합동해군훈련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프레리함이 대북제재 감시행 임무 수행 중 한국 부산에 기항했다며 이 기회에 프랑스와 한국 해군이 군사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 해군과 연합협력 훈련에 앞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박들과의 환적 등 불법 행위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프랑스의 프레리함도 부산 기항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해군 함정 바덴비르 템베르크 호위함도 지난 8월 말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독일의 이 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 살상 무기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 역시 5월 말 일본 주변 해역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감시 활동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시작되자 북한은 10월 6일자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나요?
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10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의정협의체에 왜 파국을 맞게 된 건가요?
예,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네. 핵심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였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확정된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조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의사단체들은 수시 입학에서 충원되지 않은 인원을 정시 모집에 이월하지 않고 예비 합격자 배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요.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증원하려는 의대 정원 규모가 얼마나 되죠?
예, 2025학년도에 1,509명을 증원하고 이후 매년 이 같은 규모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올 2월 내년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현재의 3,058명에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사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약 500명을 줄인 1,509명 증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은 그러나 조정된 증원 규모에도 반대하며 진료 거부 등으로 맞섰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됐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의정협의체가 무산이 됐으면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됩니다.
아, 예.
사실 올해 초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예.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으로도 크게 부족하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수가 크게 부족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정원 증원에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왜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의사단체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이 된 이후 19년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있고 또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역대 정부가 모두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매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무산된 여야 의정 협의체 어떻게 구성이 됐었나요?
예,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가 참여했는데요.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불참했습니다. 이 정부 측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참여했지만 결국 의사단체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자초했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내년 5월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유효한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병역 미필자에게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예, 병역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한국 헌법상 만 18세 이상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요. 해외여행 중 귀국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생기자 여권 발급에 제한을 뒀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군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 준비역과
네.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 예비역 등은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예, 외교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7만 명의 병역 미필자가 여권 유효기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고 이는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병역 이탈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그렇군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병역 미필자들도 해외여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병역 마친 사람과 똑같지만
네.
병역 미필자의 국외 여행과 해외 체류는 여전히 관리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외 여행 또는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병역 미필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진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의 일원인 라트비아가 북한 측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에 대한 규탄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루세 스웨덴 주재 라트비아 대사가 지난 25일 주 라트비아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리원국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관계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트비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 결정에 대해 분명한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무기 이전은 1718, 1874, 2270호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그 대리인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지지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긴장 격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려는 라트비아와 전 세계의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확고한 결의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도 지난 2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